우리가 아는 지구 역사는 몇 년이나 됐을까요? 지구가 생긴 게 대강 얼마쯤 돼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느냐? 학교 다니지 오래돼가지고.
학교에서 나왔는데 아직 끝까지 안 됐어.
지구 역사 오래 잡을 때 한 45억, 50억으로 잡습니다. 사람이 지구에 나타난 건요, 편차가 너무 심해요. 보통 짧게 잡으면 2만 년도 잡는데, 많이 잡으면요, 2억만 년도 잡습니다. 오래전에 영화가 공룡 100만 년,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연대는 몇만 년 정도,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지구 역사가 그렇게 오래, 그렇게 오래 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냐 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나 인물들을 쭉 더듬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연대가 어느 정도일까 하고 계산해낸 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대강 계산이 한 BC 6000년 정도로 계산을 해냈는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가지고 연대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가 연대를 알려주기 위한 족보도 아니고 도중에 생략된 부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확한 연대를 추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연대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또 학교에서 배우는 연대는 또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연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길거든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걸 저게 배우면서 상당히 혼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연대 문제를 조금 다뤄볼까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얘기하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할 때는 닭이 금방 나왔냐. 닭이 먼저라 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닭이 쉽게 나오는 거지,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다 나오기 어렵습니다. 아니, 안 나올지도 몰라요. 창조 때문에 닭이 쉬운 거죠. 그러면,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요건 답 없는 거니까 우리끼리 해봅시다.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그럴까요? 배꼽은 왜 붙어있죠? 엄마들 속에서 영양분을 받아들이던 폭로였으니까. 근데 아담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배꼽이 없었을 것이다. 아주 생물학적으로 훌륭한 답입니다. 그러면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세요? 이거 오늘 오신 김인숙 지사님. 왜 있는데요?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하시고, 그 모습도 밝혀요.
그 모습이 뭐죠? 하나님 모습?
예. 네.
하나님은 배꼽이 있나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외모적인 형상이 아니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계속 그 자손들이 그런 식으로 그 형상으로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아버지하고 좀 엄마하고 다르지 않게
어느 녀석이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있었다고 그래요. 왜? 하니까 목욕탕 가면 곤란하잖아. 공중 목욕탕에 다 있는데 아담만 혼자 없으면 그래 아담이 어색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쓸모있는 건 아니지만 붙어 주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사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늘 시간 순서대로 뭔가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 순서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후일에 이런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되어질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니 아담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답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의 겉모습이요. 나이로 치면 대강 어느 정도의 나이였을 것 같아요? 20살요? 뭐 그보다 밑으로 오면 좀 어려 보이고 그죠? 넘어가면 20은 조금 안 어려요? 나 20이다 합시다. 누가 와서 물어요 아담 보고 몇 살이죠? 나이가 얼마예요? 네? 없어요. 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빵살이 어디 있어요? 참네. 시간관념이 다를지 어떨지 그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말하는 6일 그리고 그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는 표현으로 봤을 때는 지금하고 굳이 다르다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몇 살이냐고 물으면 실제로 답할 수 있으면요. 그래. 빵사 그런 건 좀 이상하군, 이상하네. 네. 가난애기, 저기, 저, 뭡니까, 나이 묻는 것 똑같아요, 그거는. 그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스무 살은 되는데, 실제로는요, 이게 지금 한 살이 안 된 겁니다. 아담이 눈을 떴거든요. 옆에 보니까 울창한 나무들이 있어요. 어떤 보기에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려면, 심하면 뭐 몇백 년이 흘렀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실제로 나이거든요. 아담이 눈을 떴을 때는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눈에 보이기는요. 어떤 나무는 몇백 년이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딱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안 하셨습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만은 이게 완성된 모습으로 혹은 성숙한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걸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나이를 만약에 물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뭐냐니까. 실제 나이와 겉보기 나이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아담이 죽고, 그때 컸던 나무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겉보기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게 지금까지 있다면요? 혼란스러워요? 문제가 좀 생기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의 역사 이제 이어 걸리는 겁니다. 지구의 역사라는 것이 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막 논란이 많이 저게 생기느냐 하면 지구의 역사는 실제로 겉보기 역사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실제 나이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보세요. 누가 저게 진흙을 가지고 장난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걸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요거 만든 지 며칠 됐느냐 이러면 뭐 얼마 됐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진화론 사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흙으로 만든 인형 하나가 요게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럼 얼마나 걸렸겠냐.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저게 대두되는 게 진화론은 엄청난 시간을 요구하는 학문입니다. 진화론이 성립되기 위해서 밑바탕이에요. 장구한 세월이 필요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구 역사든 우주의 역사든 인류의 역사든 간에 늘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늘리는 것이 진화론에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화론 설명이 어려워지거든요. 진화론이 성립이 되고 그 거기에 따른 많은 이론들이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연대 문제가 되면 항상 제일 긴 것을 정답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화론의 전제가 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대 문제입니다. 가장 긴 연대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나를 한번 해봅시다. 이 전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딱 갖고 있으면 다른 이제 연대와 관계된 여러 증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긴 거는 채택을 하고요. 짧은 지구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증거가 나오면 이거는 묵살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어디에 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역사가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40대로 기록한 것, 이리 생각하면 굉장히 순진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 그 많은 사실들을 어떻게 다 기록하는데요? 안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실 중에 그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새로 구성을 합니다. 뭐에 따라서요? 그 학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 그 소위 말하는 사관입니다. 사관에 따라서 취사선택해서 새로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쓰는 사람의 사관이 다르면 역사는 변합니다. 역사 자체는 절대적인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과 일본 사람이 쓴 거는요, 다릅니다. 저기 저 고용포 지나서 저 대복 끝머리 저기가 호랑이 꼬리예요? 토끼 꼬리예요?
저는 호랑이 우리 일본어로
저는 어렸을 땐 토끼 꼬리가
예. Yeah.
근데 크니까 호랑이로
바뀌었어요. 아, 그니까, 토끼가 호랑이로 바뀌는 수도 있네, 그죠? 일본 사람들이 그걸 토끼 꼬리라고 말했고, 한국 사람은 호랑이 꼬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이 달라서 그래요? 생각이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 지문의 글자 변조다, 아니다 하고 떠드는 이유도요, 자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옛날 삼한시대 때 한국 그 남쪽에 식민지 경영했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이 볼 때는? 막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백제가 저쪽에 중국, 어디죠 거기? 저 중국 저 북쪽 거기에 옛날에 식민지 경영했대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유리한 것, 요만한 거라도 나오면 땡겨다가 집어 넣으려고 애쓰는 게, 요게 사관입니다. 요즘 아이들 교과서에 고주몽 이야기, 동명성왕 얘기, 아이들 역사책에 나오나요? 책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야기동책에는 나오죠.
우리가 어릴 때는 역사책에요.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는 정식으로 역사책에 그게 다 나왔어요. 그러다가 얼마쯤 지난 뒤에 보면 또 빠져있거든요. 이걸 역사에 넣느냐 빼느냐 하는 것은 그걸 넣자고 주장하는 사관을 가진 사람이 이기면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다. 그거는 신화적인 면이지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증적인 것, 실제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 역사에 넣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강해지면 그거 빠지는 겁니다.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기록하느냐? 정확히 말하면요. 누가 어떤 사관을 가지고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변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간의 사관입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전제죠. 진화론이 말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하는 것은 긴 역사가 필요한 학문이거든요. 근데 긴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요. 그게 안 맞는다 싶으면 자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긴 역사를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긴 역사를 주장하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에 대한 좀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하려 합니다. 연대에 특징하는 방법이 비유컨대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름에 어디 나갔다 들어오니까 큰 대야에 물이 한 절반정도 차 있고 거기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 이 얼음 덩어리가 언제 여기에 설치됐는지를 알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물리 잘하는 사람인데 한번 해봅시다. 큰 대야에 물이 반쯤 차 있고 거기에 지금 녹고 있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얼음이 여기에 설치된 때가 언제일까 알아내려면요?
얼음의 크기가 얼마나 있는지 먼저 측정을 해야죠.
얼음의 그러니까 어느 크기?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예. 그러니까 녹기 전에 제일 처음에 얼음 크기요.
네.
제일 처음에 얼음 크기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
대야에
물이 아 그러니까 물이 없는 대야에 갖다 놨는지 물이 있는 대야에 갖다 놨는지 그것도 알아내야 하고요. 또요. 시간당 녹는 속도는 그러니까 시간당 물이 불어 오르는 속도를 예, 그건 알아내야 되죠. 세 가지 나왔어요. 또 있어요?
주변 온도
주변 온도 온도가
변화가 없을, 그러니까 변화 없는 속에서 시간이 진행됐는지.
그러니까 방 안의 온도가 계속 같았는지 아니면 변화가 있었는지요? 아, 이것도 관계가 되죠? 더 있나요?
대냐의 재질도 알아야 될 거고.
대냐의 재질하고는 뭐 양털 내놓으면 빨리 놓고 그라스 띄우라면 덜 빨리 놓고
얼음 같은 걸 그 빨리 식히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그게 제일 열 전도율이 높았다.
네, 그 너무 세밀해지니까 그건 좀 무시하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도중에 찬물 인구가 필요해가지고 이 물을 펌에 갔는지 안 퍼갔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변수가 참 많아요. 이 얼음이 처음부터 여기에 설치될 때부터 쭉 하면 이런 변수가 다 충족이 돼야 시간 측정이 가능해지죠. 근데 이 오랜 연대 측정하는 방법이 꼭 이와 비슷합니다. 이와 비슷한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시청 부분 있죠. 시청 부분을 그 연대 측정해내는 방법 제일 유명한 게 소위 그 우라늄 시계라는 겁니다. 우라늄이 그 우라늄이 반감기가 있는데요. 그 전체에 있던 우라늄이 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어가는 기간, 반감기 꼭에 45억 년입니다. 이걸 사실 추정이라고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구상의 우라늄의 양과 납의 양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전부 우라늄만 있었는데 이것이 절반쯤 납으로 변해간 양을 비교를 했으니까 지금 보니까 절반 정도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우라늄이 절반 정도 갔으니까 반감기 45억 년을 잡아서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요럴 때 우리가 전제가 돼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반감기 45억 년은 정확한가?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러면 납은 하나도 없고 전체가 우라늄만 있었느냐? 이런 몇 가지 전제가 다 충족이 돼야 이것이 정확한 건데 이거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뭐 한자도 일단은 대충이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우라늄의 반감기 45억 년을 가지고 지구 역사는 45억 년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현재 이게 최대치입니다. 50억 년을 잡고요. 그 우리가 자료나 아니면 실증적으로 그 측정할 수 있는 연대의 최대치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4대 문명 발생지가 네 군데 있죠. 4대 문명 발생지 시기가 언제예요? 이것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실력이거든요. 확 밝혀드릴게요. 네 개가 똑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기 약간 시기 차가 있었습니다. 1500년도 있고 2000년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네 개가 답이 똑같습니다. 얼마일까요? 조금 늘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전부 BC 3000입니다. 이 4대 문명 발생 시기를 전부 BC 3000으로 통일을 해놓은 이유는요. 답이 이래요. 우리가 유물을 발굴하거나 뭘 조사해서 알 수 있는 최대치가 BC 30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BC 3000이면 지금부터 50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고 설계해서 알 수 있는 최대치가 50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000년 전까지는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5000년하고요, 50억 년하고는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전하면 참 재밌습니다. 1m 대 1000km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고 살필 수 있는 거리는 1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운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해서 얼마를 지금 관찰하려고 애를 썼냐면 1000km 바깥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1000km는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삼천리라고 그러죠? 삼천리면 약 1200km 정도 되나요?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1000km면요? 우리나라 남북 딱 뻗은 거리입니다. 실제로 볼 수 있는 눈은 1m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1000km를 되겠다는 게 이 참 원대한 인류의 희망인지 모르지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년 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층의 연대는 최대한 그렇게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속에 파묻혀 있던 생물연대, 이거는 주로 탄소를 이용해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거의 비슷한 가중이 워낙 많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탄소 C14이라는 걸 주로 활용하는데, 이거는 학자들 얘기를 저도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냥 제가 들은 대로만 전하면 이렇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주선에 의해서 이게 탄소를 생성을 한답니다. 하면 이 탄소가 CO2가 돼가지고 생물체 체내에 축적이 돼요. 살아있을 동안에 이것이 축적이 되다가 죽으면 중지가 되거든요. 중지가 돼버리면 이 체내에 들어가 있던 이 탄소가 또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죠. 근데 탄소의 붕괴 속도가 반감기가 1400년으로 잡습니다. 1400년이요? 그러면 죽은 동물의 시체 속에 탄소량을 측정을 하는 거죠. 측정해서 현재 대기 속에 있는 탄소량과 비교를 해서 그 양이 어느 정도냐를 따져가지고 연대 측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역시도 이제 가중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죠. 과거의 대기의 탄소량과 이것이 동일한지, 현재와 동일한지, 그 다음에 그 시료, 그 탄소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도중에 다른 것과 섞이거나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확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일한 저게 그 시료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측정하면 연대가 나와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뭐 몇천 년 전에 죽은 걸로 연대 측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연대 측정 방법들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연대를 자꾸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고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역사는 참 오래된 거다 그렇게 주장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 더 연대 정하는 방법 중에는 조금 이상합니다만 화석 연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갈 때 하면 막 제가 기억하는 거는 시준 화석, 연대를 측정하는 이 화석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진화론의 논리에 따라서 이 생물들이 진화하는 과정을 체계로 쭉 그 체계도 개통도를 그려놓고요. 어느 생물은 언제쯤 멸망했고 언제쯤 발생해서 언제쯤으로 이 연대를 대강 정해놓습니다. 그러다가 요 특정한 생물이 나오는 지층 화석 말이죠. 요 지층은 대강 어느 때 것이라고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이 지층이 몇천 년 전 것이기 때문에 뭐다 이게 아니고요. 미리 이원상으로 형성돼 만들어 놓은 거에 띠 맞춰서 지층의 연대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화석 연대를 가지고 연대 추정을 또 하죠. 이 화석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그 이전 것이니까 얼마 됐을 것이고 어떻게 됐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화석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안하지만 따라 물어봅시다. 그럼 화석은 어떤 바위에서 발견이 되죠? 화석이 나오는 그 바위를 주로 무슨 암이라고 그러죠? 아무 돌에서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종밖에 없습니다. 화석이 나오는 돌. 화산 폭발 때 만들어지는 바위는 화강암인데요. 화강암, 변성암, 이거는 같은 종류거든요. 같은 종류에서 변이 간 거지만. 죄송하지만 그 안에는 화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예? 네? 맞습니다. 퇴적암밖에 없습니다. 퇴적암 속에만 화석이 있거든요. 자, 그럼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옛날 학교 실력.
쌓여져 있는데 흙물이 있고 그 위에 또 쌓여서 흘려져서 그 모양이 보던데.
그러니까 이제 퇴적암이라는 게 강물에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게 이제 유속이 느려지면 자꾸 퇴적되고 그 속에 들어가가 생긴 거라고 배웠는데요. 그거 반쪽으로 말할 때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보세요. 흔히 그 지층 30cm짜리 지층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5,00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5,000년. 그러니까 지층이라 치고, 그거는 눌려서 완성된 거라 치고, 그런 그 전에 퇴적되는 거. 예를 들면, 30cm 정도로 강바닥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얼마 걸리느냐. 그건 뭐 5,000년까지 갈 건 없을 겸이래. 쉽게 말해서 500년도 좋고요. 더 잘라가지고, 30cm 다니는데 50년 걸린다고 쳐봅시다. 여기에 짐승 시체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바위가 될 확률은요? 없어요. 개 한 마리가 물에 떠내려가다가 이제 저게 물이 흐름이 느려지니까 강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여 위에 다른 저게 모래가 촉촉 쌓입니다. 얼마 동안요? 50년도 좋고 100년도 좋고 그렇게 쌓여가지고 그 다음 또 그 위에 자꾸 쌓여가지고 이게 물려져서 압력이 돼서 그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화석으로 남을 가능성은요? 그 전에 썩어서 문드러져가 뼈가 흩어지지 아무래도 그 퇴적이 안 돼요.
근데 돌라 그 보면은
예.
그 나뭇잎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거든요.
나뭇잎 하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뭇잎 하나가 퇴적암에 퇴적이 됐지 않습니까? 이 나뭇잎 하나를 다른 게 계속 그게 탁탁 덮어갈 동안 이 나뭇잎이 안 썩고요.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존재하기란 어려운 거죠.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옛날 우리 뜻돌이잖아. 그 안에 보면은.
잠깐만 계셔보세요. 또 믿기 어려운 것 중에는 화석 중에 어떤 거냐면요. 지금 나무 화석이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된 화석 말고 똑바로 서서 된 화석. 누워서 된 화석은 그래도 뭐, 저게 쉽게 다였다 치고 똑바로 서는 화석은요. 시청에 똑바로 서서 된 화석은 불가능합니다. 이 퇴적으로서는요. 그래서 그 요즘 나오는 교과서를 뒤져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도 그 학생 백과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퇴적 지층 만들어진 방법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림까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러기도 했다. 고등학교 교과서 우리 아이 공부했던 거 펴보니까 사라졌어요. 그 표현 안 나옵니다. 지금 퇴적암에 화석은 퇴적암에서 나온다는 말도 지금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이건 확실히 봤는데도 그 말은 없어졌거든요.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대신에, 제가 그 화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답을 어디서 얻었냐면요. 경복화석 박물관 있죠? 저기 가보세요. 거기 그 광고하는 문구에서 제가 처음 본 겁니다. 화석은 갑작스럽게 매몰됐을 때 생긴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는 얘기죠.
순식간에 매몰됐어야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똑바로 서는 나무의 화석도 나무가 똑바로 서 있는데 그대로 파묻혔을 때 그리고 순식간에 압력을 받아서 고정돼가지고 그 생기는 것이지 서서히 퇴적되어서 퇴적암 속에 생긴 건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설명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재 지변 홍수 이런 걸로 인해서 순식간에 매몰되었을 때 화석은 생기는 거고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타고 그렇게 해서 생긴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제대로 된 백과사전 보면 이런 얘기가 빠집니다. 빠져나오는데 학생제 백과 같은 거는 아직도 보면요 그림 잘 그려가지고 그렇게 잘 설명합니다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 화석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걸 금방 이해합니다.
근데 왜 저희 때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쳐야죠. 전제가 긴 시간을 요구하고 진화론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그때는 뭐 당연히 그러려니 했는데 정신을 가만히 차리고 보니까 아니네 하는 게 이제 와서 정신 좀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얘기 또 하나 할게 보세요. 저는 지구가 지구 온도가 1년에 1도씩 내려가면요.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빠른 거예요.
1년에 1도인데.
그래도 이상 기온이
10년이면 10도가
더. 10년에 10도면요?
영하 10도에 갑자기.
그게 어떻게 되는데요?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라서.
아니, 그 몇 년에 몇 도 올라가는데요?
6주만에 모르겠다.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태풍이 나서 지구가 망하고
옛날 우리 저 고대 역사를 얘기하면서 빙하기가 갑자기 닥쳤다고 그러잖아요. 1년에 1도씩 떨어지면 후대 역사가 기록할 때는요, 빙하기가 급속하게 닥쳤다고 얘기합니다. 빙하기가 느닷없이 닥치는 바람에 맘모스가요, 얼음에 닫혀가지고 통째로 화석이 됐다? 이제 얼음불 같은 화석입니다. 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빙하기는 정말 갑자기 닥쳤어요. 1년에 1도씩만 떨어져도 갑자기입니다, 그게. 근데, 맘모스가 같은 화석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배 속에 푸른 풀이 위장 속에 그냥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마몬드가 풀 뜯어먹다가 갑자기 얼음이 갇혔습니다. 냉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냉동이 돼야 위장 속에 있는 풀이 소화될 때 그냥 됩니까? 며칠은요? 며칠은 그러면 안 돼요. 통과하면서 이미 형체가 많이 열거려버릴걸요? 그러니까 위장에 도착해가지고, 뭡니까? 이게 형성되기 전에, 소화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걸리는 시간이요? 며칠 갖고는 너무 늦어요. 몇 초까지는 너무 알는지 몰라도 적어도요 한 시간 넘어가면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고 적어도 한 길어야 한 30분 내에 완전 냉동이 가능해버려야 된다는 얘기, 속까지. 그럼 보세요, 맘모스가 얼음에 갇혀서 싱싱하게 그대로 화석화된 것은요 빙하기하고 완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 급속 냉동입니다. 지금 우리 뭡니까? 대형 냉장고 갔다가 뭐 얼어버리는 시 이런 장치 아니고는요, 그 많은 맘모스가 순식간에 그 냉동이 안 됩니다. 지구과학이요? 제가 자꾸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만은 지구과학은 아주 중요한 전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기억하세요? 지구과학에서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명언이 뭐냐면, 현재는 과거의 열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현재를 관찰하면 과거를 알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의 전제는 과거와 현재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동일과정설, 옛날에 있었던 그 현상이 오늘 그대로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지층 누승의 법칙, 아래쪽 것이 오래된 거고 위에 것이 나중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가는데 전제가 그겁니다. 과거나 현재가 동일하다는 전제가 거기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전제 하나만 무너지면요, 지구과학은 자체로 반무너집니다, 그 이론이.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약간 옆으로 간 얘기지만은,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어떤 자연스러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맘모스가 얼음에 갇힌 사건, 이건 뭐라고 표현하게 됐냔 말이에요? 천재지변입니다. 아니, 천재지변 갖고 이게 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서남아시아에 닥쳤던 무슨 해일 같은 거 있죠? 그거보다 더 심한 현상입니다. 저기는 해일이 닥쳐가지고 물에 설려갔다 치고, 맘모스 같은 경우는요, 설려가는 게 아니고 대자리성.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버리는 이런 현상. 뭐 도망가고 뭐 갈 것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빙하기요? 아니요. 빙하기 갖고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순식간에 화석화되고, 이런 짐승들이 이렇게 갇혀버리는 이 엄청난 충격 같은 이런 일이 뭐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해내야 되지, 그거 아닌 채 화석 때 이름도 잘 기억 못합니다만, 열두 지층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열두 지층. 선 캄브리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나가는 이건 하늘의 이론이지, 그렇게 이게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석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 열두 지층이라는 그것도 하나의 저기 뭡니까? 이론일 뿐이지, 실제로 그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곳은 지구상에 한 곳도 없다는 얘기고요. 또 실제로 그 그랜드 캐니언 같은 경우는 그 아주 깊거든요. 보통 10분에서 20km까지 그 벽이 쫙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런 열두지층이 다 나타난 것은 한 군데도 없고, 중간중간에 빠진 상태로 혹은 뒤바뀌어진 상태로 6개 정도 연결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이론을 뒷받침해 줄 만한 완벽한 현상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이론들을 자꾸 배워온 이유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을 설명하려면 오랜 연대가 필요해요. 그 오랜 연대에 맞추다 보니 이런 이론들이 계속 생겨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 측정하는 방법이 다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믿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지구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증거는 있느냐, 그러면 그 증거가 좀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데 이해하기 쉬운 거는요, 그 달에 처음 갔던 그 우주선 있죠? 아폴로 11호예요? 맞다면 아폴로 우주선요? 그 모습 여러분 혹 기억하셔요? 어떻게 생긴 건지? 예? 그것도 조작까지시네요. 그래요? 어?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런 문제 적어놓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모습을 혹 기억을 하시냐고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죠? 다리가 네 개. 그다음에 목 본체는요? 다리가 네 개고 본체가 어디 위치하나요? 아, 다리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처음에 아폴로 우주선 보낼 때 학자들이 만들기를요, 다리 길이를 10m로 만들어 보냈답니다. 10m 길이를 만들어 보냈거든요. 그러면 길단 다리 위에 붕 떠는 이런 형태가 되도록. 이유가 뭐냐면, 달에는요,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을 것이다. 그 먼지라고 하기도 우주증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니까? 지구 역사가 45억 년, 달도 비슷할 것이다. 그러면 달은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우주에서 날아온 우주 진적 이런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가만히 있어요. 지구는 대기 때문에 들어오면 타버리거나 휘날려버리지만, 달은요, 그게 쌓여 없으니까, 떨어진 그대로 다 쌓여있을 거거든요? 그게 한, 적어도 한 6, 7m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긴 다리를 만들어가가지고 푹 빠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가보니까요, 아니요.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달에는, 예를 들어서, 운석이 달을 때려가서 꼼보가 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운석이 떨어지는 게 주로 니켈인데요. 이 니켈이 어마어마하게 깊은 두께로 쌓여 있을 거라는 갔는데, 안 그렇더란 얘기예요. 얼마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 45억 년으로 잡고, 예상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는 달이 젊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죠. 달이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니까 학자들이 또 충격을 좀 받았을 테이죠. 근데 그런 얘기는 묻어버리고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이해할 때는 제일 쉬운 얘기가 이제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언급을 하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관심을 가지고 이 학자들이 쓴 글들도 좀 찾아보세요. 재미가 있어요. 지구가 자석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자석이 세월이 가면요, 그 자장, 자석의 세기가 자꾸 떨어져요. 거꾸로 가면요, 세월이 가면 이 자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근데 거꾸로 과거로 그대로 올라가면요, 점점 세질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자장의 세기가 1400년 주기로 절반으로 준답니다. 그럼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겠죠. 그 거꾸로 1400년 만에 자석의 세기가 점점 강했다고 치면요, 한 2만 년 정도만 가면요, 지구가 내놓는 열이 너무 세서 이 액화되고 만다는 거죠. 현재 자장이 떨어지는 속도를 역산으로 계산하면 2만 년 못 넘긴다, 그런 계산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회전하는 이 자전 속도도 조금씩 준대요. 주는데 이것도 거꾸로 역산해가지고 한 2만 년 아니면 한 10억 정도로만 역산해 올라가느냐. 지구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빈대떡같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몇 억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혜성 문제가 아니죠. 태양계에 돌고 있는 이 혜성은 태양 가까이 갈 때마다 질량을 늘 조금씩 잃어버려요. 갈 때마다 잃어버리고는 돌고 있는데, 그 잃어버린 질량을 거꾸로 계산하면요, 몇만 년 정도 가는 거는 견딜 수 있는데 몇십억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이 혜성이 태양보다가 더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리거든. 또 하나, 태양은 저게 일종의 진공청소기 비슷합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 다 빨아들이거든요. 다 빨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태양계 주변에 아직도 작은 이 운석이나 유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빨아들였는데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는 태양계 역시도 젊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 학자들이 태양계나 지구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만한 이런 증거들은 사실은 무시돼가지고, 무시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긴 역사만 자꾸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추정해 볼 때도, 성경이 말하는 역사를 따라간다면, 지구 역사가 한 만년 안팎이지 않겠느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인용했던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써놨는 실제 불가사의, 실제는 봅시다. 이 지상의 불가사의를 늘 연구하고 조사했던 그분이, 책을 여러 권 냈는데요. 그레이엄, 이름을 제가 그레이엄밖에 기억 안 돼. 이분이 낸 책에서 내린 결론이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가사의들을 쭉 연구한 다음에 내린 결론. 왜 이런 불가사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12,000년쯤 전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이게 그 사람의 결론입니다. 피라미드나 잉카 제국이나 아니면 해제에 있는 여러 가지 불가사의들을 연구하고 내린 이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보면 좀 희미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12,000년쯤 전에 무언가가 있었다. 이 불가사의들이 공통적으로 그때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또 한편 좀 흥미롭기도 합니다. 연대 문제가 우리가 하늘 자꾸 늘어나는 이유 중에는 진화론이 그걸 늘리려 했다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창조를 생각하지 않으면 연대는, 창조가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연대가 자꾸 그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하나하고, 그런 걸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것들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이 진화론에 참 문제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른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창세기 1장을 나중에 확인하면서 보시면 그 안에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훗날에 이런 어떤 진화론이 득세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미 확인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짧은 일장 안에 각기 종류대로란 표현이 한 8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셈입니다.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진화론하고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종류대로 만든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렇게 건너갔을까요? 가령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치면요. 영화에 한번 나왔던 부시맨 있죠. 조그마하고 저 아프리카 사는 땅딸만한 독수들요. 부시맨은 사람에 가까워요? 원숭이에 가까워요? 가까운 게 아니고요. 명백하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 세상에서 원숭이 다 모으고 사람 다 모아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요건 원숭이, 요건 사람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이 되지. 요건 애매해가지고 여기에다 넣을까 저기에 넣을까 싶은 요런 존재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 무슨 얘기냐면 잘 한번 보세요. 진화론은 어느 순간에 팍 일어난 게 아니고 긴 세월 동안 서서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원숭이에게서 사람이 나왔으면요, 원숭이 숫자 보다가 사람 숫자 보다가 더 많아야 되는 게,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싶은 이런 게 실제로 원숭이 숫자보다 많아야 돼요. 가능성이니까. 근데 세상에 이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흔히 종강고리라고 하는데, 종강고리를 늘 화석에서 찾아요. 땅속을 파뒤집어가지고 요거는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쯤 되는 존재다. 이런 걸 많이 발굴해내죠. 대표적인 예가 뭐죠? 크로마뇽이냐? 크로마뇽이는 거의 현대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과거로 가면 호모요. 호모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호모 가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할 때 피테크가 들어가면요 원숭이란 뜻입니다. 피테크가 들어가면 원숭이란 뜻이에요. 오스트랄로 저 남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요 저 남쪽 남방의 원숭이란 뜻이에요. 그 말 지니고 있는 자체가. 근데 이건 사람 아니고 원숭이. 거기서 이제 사람 쪽으로 온 거. 피테크가 들어가면 원숭이입니다. 안스로프스란 말이 들어가면 사람이에요. 안스로프스가 사람이란 뜻인데. 요 두 개를 연결해서 붙여놓은 거, 피테칸트로프스라는 게 있었죠? 피테칸트로프스 하는 말은 피테크가 원숭이고, 안트로프스가 사람이니까, 요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원인이라고 하죠? 그 원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북경 원인 할 때 원자, 그거는 뭘 원자입니다. 근데 피테칸트로프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원인 할 때 원자는 원숭이 원자예요. 원숭이 인간이라는 얘기죠. 왜 그게 땅 속에만 있어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이 피테칸트로프스가 현존해야 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진화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감 생각해 보세요. 도마뱀이 해가 됩니다. 그러면 도마뱀 숫자와 해 숫자보다 많아야 되는 거는 중간에 어중간한 놈, 어떤 놈요? 앞발은 나귀가 되고 뒷발은 아직 쫓아다니는 놈. 그러다가 이 하늘을 날지는 못하고 나는 연습하는 놈들. 좀 날다가 딱딱 떨어지고 날다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점점 날아 올라갔으니까요. 이런 놈이 현재 이 땅에 많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뒤져봐도요 한 맛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중간고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학자들이 만약 중간고리 이야기할 때 땅속을 뒤져가지고 화석에서 간신히 찾아낸 거 하나 있습니다. 시조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조색은 이게 새다 아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웃겨요. 왜 땅속 뒤지는데? 그런 특징을 가진 놈이 땅속에만 고대만 있었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출발한 놈 있고 도착한 놈 있고 도중간에 그런 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현존하는 세계에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진화 안 하나 보죠.
네? 아, 옛날에 하다가. 그건 진화론 자들 그것도 머리 아파져요. 그것도 왜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 그것도 또.
근데 그게 진화론이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때 좀 감상됐던 거 아닐까요?
뭐, 진화론이 그렇게 번저게 뭡니까? 확 안 되고 된 이유가 또 있죠. 근데 이제 한동안 너무 갔다가 이제 지금 반성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진화론 여러분 참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힘 센 놈이요. 힘 없는 놈한테 돈 뺏어가도요. 진화론에 따르면 악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도태 모르냐? 양육 강식 모르냐? 적자생존 맞습니다. 살아남기에 적절한 놈이 살아남는 건 자연의 법칙이니까. 내가 사자가 토끼 잡는다고 뭐 뭐라 그래요? 진화론이 번성할 때에 히틀러가 나오고 무솔리니가 나왔다는 사실은 이건 그 필요 있습니다. 히틀러 타닥 하나도 없어요. 가장 강한 민족이 살아남고 열등한 민족 없애야 한다. 진화론에 따르면 이게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생각입니다. 지금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저게 팽배해 있으니까 사람이요. 사람의 가치를 자꾸 그런 식으로 따져가고 아이들이 험악해지는 이유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진화론 자체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이건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또 누가 또 반론 나오거든 대답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좀 변해간 거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바뀌고 크기가 바뀌고 이렇게 좀 달라진 것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사실 다행히 관찰한 거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변해간 것을 보고서 이것이 결국 이렇게 하다가 확대되면 다른 종으로 바뀌어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는 소진화, 대진화로 구분합니다. 소진화란 건 뭐냐면 한 종 내에서 형태나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 살고 있는 곳에 따라서 먹는 거에 따라서 변화가 생깁니다. 크고 작은 놈도 나오고요. 야구 선수는 팔이 세요. 팔도 굵고요. 오른팔이 왼팔보다가 길고 굵습니다. 사람한테 그런 거 좀 이상하지만 생물들이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소진화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변이입니다. 변이. 한 종 내에서 약간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유전이 안 됩니다.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윈이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확대를 해버렸는가 하니까 종이 다른 종으로 넘어간다고 확대했는데 이 대진화라는 거는 다른 종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개 종류가 얼마나 많이 생겼다 그죠? 그거 다 변입니다. 그러나 개는 개지 개 아닌 다른 말로 변해간 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실험에서 애국객 제일 고생했는 게 초파리입니다. 초파리를 가지고요. 방사선을 쏘이고 약품을 쏘이고 이래가지고 다른 거 만들어 보려고. 초파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종 만들어 보려고 온갖 작당을 다 했거든요. 뭐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초파리 가고 사람 만들려고요. 그 꿈이 너무 크다. 너무 심한 꿈이다. 초파리에 방사선을 쏘여가지고 하다못해 나비가 되거나 잠자리가 되거나 그런 걸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필 그 초파리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요게 일생이 짧았어요. 그래요. 금방 새끼 낳고 금방 크고 금방 새끼 낳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효과를 확인하는데 좁기 때문에 일생이 짧아서 썼는데 지금까지 초파리 가지고 실험을 얼마나 해가지고 변종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종이야 다 초파리예요. 큰 놈 작은 놈 색깔 바뀐 놈 다 있지만은 그 초파리 아닌 나비가 됐거나 나방이 됐거나 이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노력해서 다른 변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뭐냐 밀러의 실험 가는 거 있죠. 그 플라스틱 안에 옛날 원시 대기처럼 기체를 채우고 거기다가 정극을 걸어가지고요. 분개를 일으키듯이 방전을 시켜가지고 단백질을 형성시켜 보겠다고 했던 그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건 옛날 우리 학교 때 책에 다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 만화 주인공 중에 하나가요. 하늘을 날고 땅속이나 물속을 마구 돌아다니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그렇게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번개에 맞아가 그려졌거든요.
요즘도 있어요. 번개 맞으면 남자에
그래요? 바뀌고. 번개에 맞아서 그렇게 돼버렸는데 저도 번개 되게 치는 날 밖에 나가서 그냥 서고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 그래라 한방 맞으면요. 그 오파린의 가설이나 밀러가 했다는 실험이 딱 그 짝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극을 걸어다 번개치듯이 걸면 있던 생명체도 파괴되고 죽을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어쩌다가 단백질 하나가 생성되었으니까 이거다. 생성이 돼도 그렇게 고열에다가 번개치고 떼져가 할 것 같으면요. 즉시 파괴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거는 아도 그냥 번개치는 날 지도 마음 해보겠다가 나가 이러고 섰는 그 땅하고 그 똑같은 현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 들으면서 다 끄떡끄떡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네?
근데 내가 이런 수업 무섭다. 시간에 이렇게 딱 들으면 네?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도 보고
똑똑한 학자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전혀 반박할 생각도 안 들었고 왜 그런지 의문조차도 안 들었거든요.
당연히 당연하죠. 나도 그때는 다.
아주 조각해 입고 있잖아요. 하강하니 쾌적하니 그 화석이니 이런 거 아직도 초등학생 옷을
그러니까 이제 책이 어디서부터 변하냐면요. 전문가들이 쓰는 책은 자꾸 변해갑니다. 변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안 써요?
백과사전에다 학생들 쓰는 백과사전 이게 몇 개 변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빨리 변하는데 갑자기 내려갈수록 그냥
생각이 쉽지 못해.
요거 생각해 보면 답이 재밌습니다. 그 아는 대로 답해 나온다 보세요. 원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기름 뭘로 만들어졌죠?
짐승.
짐승의 시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을 확인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동물의 유기체로부터 형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이제 좀 알만한 사람이 보는 책에는 그렇게 해놓습니다. 학생백과사전 내려가면요. 동물의 유기체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저기 초등학교 아이들 같으면요. 당연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석탄의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원인의 재료가 무엇인지 확답은 아무도 못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한다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가르칠 때나 이럴 때는요. 당연한 사실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돼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 가는 것도 여러분들 실제로는 논쟁이 많이 되고요.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간에 이것이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누구도 동의할 만한 증거나 자료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요. 다만 너무 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안에 당연히 그러리라고 이 전제처럼 깔려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아 이게 무리겠구나 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전제하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이것들이 사실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여사는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대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진화론은 이 전제가 이 지구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쭉 성립된 학문인데 반해서 성경은요 과거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가면서 하나씩 또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화론이 이게 성립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그 중간 형태가 현재업되는 거. 저는 진짜 화살 잡고 되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미생원적입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아내마로부터 가장 작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갔다 하는 이거는 현재 진화론 자체 내에서도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종이 툭툭 튀어나왔다. 이 이론이 나온 지가 진화론 자체에서 나온 지가 이미 한참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답이요. 아직도 잘 뭡니다. 조금만 여담인 것 같지만 한번 해봅시다. 진화의 원인이 뭐죠? 옛날에 배운 거.
불편해서.
예? 불편해서 진화한다고요? 좀 새로 막 그런 것 같다. 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래 안 가르쳤는데 세월 지나니까 이제 인력이 출력이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편리한으로
그러니까요.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이 나와야 돼. 사용하다 보니까 발달하고 사용 안 하니까 도태되고 그걸 뭐라 그러죠?
용불용사.
그것도 용불용설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 읽으면 안 돼요. 용불용설. 쓰느냐 안 쓰느냐니까 용불용설 이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 용불용설 어느 학교 나오세요? 근데 강원도 골짜기 학교나 서울 한복판 학교나 똑같이 용불용설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게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고 그렇지 말이에요. 근데 용불용입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쓰는 거는 발달하고 안 쓰는 거는 저게 사라지고 이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용불용설의 단점이요. 열심히 써가지고 발달했던 게 이게 유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써가 난 이래 갔는데 태어나는 놈은 다시 원위치야. 우리는 아 썼던 게 사실 출력이 약간 문제였는데 1년은 됐는데 그게 이제 정식으로는 획득행위입니다. 그래도 저 출력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당연하지만요,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저, 발스망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쥐를 가지고요, 교미하기 전에 꼬리를 다 잘랐습니다. 꼬리 잘라가 교미시켜가지고 새끼를 낳았거든요. 뭘 기대하면서요? 꼬리 없는 쥐 만들려고요. 근데 아무리 해봐도, 어미 애비는 꼬리가 없는데 새끼는요? 꼬리가 나더라. 이 녀석이 용불용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높은 거 싸먹으려고 다 그 모가지를 빼다 보니까 길어졌다. 안 되는 겁니다. 용불용설 성립이 안 돼요. 또 있나요?
성형 수술한다고 애놓으면
네. 아, 성형 수술하는 거 이건 어디다 넣을까요? 이것도 용불용이 넣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만든 이민인지 아닌지 나중에 알아보면 불통하죠. 그래서 미리 다수 다 하세요.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저게 그거 뭡니까? 유전되는 거 뭐 없나 싶어서 찾은 거죠. 유전되는 거 없나 싶어서 열심히 찾아가 찾은 답이요? 유전되는 거 없나 싶어서 열심히 찾았더니 하나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 그거는 이제 한참 뒤에 나와야 되네, 이거. 개몸 가는 것도 만드는 게 얼마 안 되느냐, 이거요? 에이구, 참네. 그건 인력이 다 뛰어 있는 지금 출력이 안 되는 상태인데요. 간단해요.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주목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전되더라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진화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늘 했죠. 해가지고, 그래서 애꿎은 초파리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돌연변이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돌연변이도 맹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연변이는 절대로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원폭이 터졌잖아요. 거기에 돌연변이 인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원자 폭탄이 터져가지고 생겨난 돌연변이 인간. 이걸 우리는요? 죄송합니다만 병신이라고 불러요. 돌연변이는 정상보다가 더 나은 상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 맞다나 하늘을 날고 땅속으로 나온 놈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돌연변이가 한두 세대 지나면요.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는 장치가 우리 인체 내에 있더라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유전된다 해도 계속 안 내려갑니다. 한두 세대 내려가니까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는 장치가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연변이가 유전의 주원인으로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지고 진화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요. 이게 반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과학책에 돌연변이의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잘 모를 때는요. 말을 좀 어렵게 하면 됩니다. 중고등학교는 좀 안 그러겠지만 대학교 선생님 중에는요. 자기도 잘 모르고 이러면 가급적 용어를 어렵게 설명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야기해놓고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경우지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저게 고등학교 책이요. 진화의 원인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유전자 풀을 형성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전자 풀 가는 게요. 거기에 지금 얘기하는 이런 원인들, 그 다음에 격리, 적자 생존, 이런 여러 원인들이 유전자 풀을 형성한다면, 이런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이 뭡니까? 풀장, 집합체, 이걸 만들어 놔서 여기에서 이런 형태도 나오고 저런 형태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진화가 됐다. 뭐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쉬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못 먹는 거 있죠. 영양가 없어서 못 먹는 거. 이걸 다 조끌고 모아가지고 큰 그릇에 넣어놔놓고 적당하게 흔들어가 우리가 빼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왔다.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걸까? 하나하나로서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갖다 버리지는 못하고 그래도 저기는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니까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한 통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유전자 풀이거든요. 이게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못 먹는 거 다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왔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 제가 홍동이네요 이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받은 느낌이 그거죠. 말을 조금 어렵게 해서 쉽게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포장을 잘 해가 내놓은 것이 현재 진화의 원인이라고 제가. 아직도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쓰는 책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빼버리거나.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 같으면 이런 이야기들은 저기 그 뭐야 지금 창조과학회가 형성되면서요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많이 해주는데 제가 보기에 창조과학회 들어가도 잘 안 나오는 이야기는 좀 전에 화석 이야기. 화석 이야기 이것도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화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데 관심을 한번 가지고 올 필요가 있고요. 중간 고리카는 얘기도 제가 들은 거는 전부 땅속에서 찾는데 제가 그렇게 땅속에 찾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진화론이 그렇게 그 정확한 학문이 아니다라는 걸 저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제 하나는 좀 깨놓고 깬 상태에서 창세기 앞부분을 다시 차근차근 훑어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대가 지금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창조된 것을 저절로 된 거라고 생각하고 연대를 자꾸 계산을 해보려니까 오래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돈하면 좋겠네요.